여러분, 성경 중에 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선지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떠한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막 분을 내뿜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때로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하게 지독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보통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죄악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재앙이나 어떤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지 않으시고 자비하시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면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화를 이렇게 부모님이 딱 내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떠한 고치고 싶어서 그 행동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치는 것보다 당장 부모님의 그런 화내는 그 모습이 두려워서 그만두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제 딱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돌이켜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막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 윽박 지르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돌이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시나요? 저와 같은 오늘 이렇게 말씀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도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가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이를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는 모습이죠. 부모가 감정적으로 윽박지르면서 어떤 충분한 설명 없이 혼내는 것을 우리가 보통 권위주의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의 그러한 경계선 없이 뭔가 아이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동등한 위치에 이렇게 가게 서게 되면 낮춘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이와의 트러블이 있기가 싫어서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방관하는 것, 이것이 사실 이제 더 위험한 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봤을 때 좀 봐주시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자유, 어떠한 것들을 자유롭게 한다, 행동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것이 질서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저는 스포츠 중에 축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구 잘 아시죠? 축구를 하다 보면 만약에 발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하는 스포츠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네. 마음대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심판이 뭐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 이런 제도가 없을 때 아마 그러한 제도 없이는, 제도가 없다면 그 가운데 정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치고받고 이렇게 질서 없이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서 안에서 때로는 내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조금은 스스로 제한하고 그 가운데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 사실 제가 그것들을 설명 덧붙일 필요 없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아모스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방금 설명했던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넘어서서 조금 더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제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잠깐 나누었듯이 조금 하나님 편에서 나이스하게 좀 회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한 대상을 무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무시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굳이 심판하시고 더 독특한 것은 화가 나면 그냥 심판하고 화가 나면 그렇게 행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설명을 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지만 자녀에게 아직은 어리지만 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설명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그 마음 포인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오늘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어제 백신 접종을 했는데 하루 종일 오늘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과 너무 단순한 거죠. 결과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나오지 못했던 왜 나오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원인을 오늘 이 말씀의 패턴이 이 결과를 먼저 꺼내면서 원문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사실 오늘 메시지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계속 우리 가운데 집중하게 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어찌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서로가 뜻이 합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가 수풀에서 부르짖겠는가? 여러분 개역개정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저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막 당황하지 마세요. 사자가 움켜진 게 없다면 어찌 그가 굴 속에서 소리 지르겠는가? 젊은 사자가 잡는 것이 없다면 잡는 것이 있어야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어찌 새가 땅 위에 덫을 내리 덮치겠는가? 덫에 놓은 미끼가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미끼가 있으니까 이 덫에 덮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설명을 해가며 심판을 꼭 해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독한 하나님께서 벼르다가 너 이제 걸렸다. 내가 쥐어 짜내가지고 너 한번 내가 제대로 혼내야겠다 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뻔히 죄인인 것을 알면서 힘없는 인간에게 복종을 하기 위해서 복종받기 위해서 그렇게 누르시는 분이신가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한테 이 진술이라는 것 자체가 설명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죠. 죄목을 딱딱 이야기하고 바로 심판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래서 너희 심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관계 내가 너와 어떠한 관계인데 내가 맺은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어떠한 언약인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 라고 하는 그 원인 그 의미 관계를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GT에서 큐티 책에서 본문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13장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 그렇죠? 애굽을 이렇게 탈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건인데요. 노예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집트의 폭력, 압제 이 모든 것에서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이 노예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누군가에 있어서 짓밟히고 폭력을 당하는데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그게 지속적으로 있게 되고 내가 이 가운데에서 이 바운더리에서 이 울타리를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 힘쓰는 그 가운데에 내가 탈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조금씩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탈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선지자였던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열 가지 재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열 가지 재앙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집트가 섬겼던 열 가지의 신들입니다. 여러분 흑암 기억하세요? 장자의 그러한 전에 있었던 그 흑암은 당시에 태양신이었던 라라고 하는 이 신, 그렇죠?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던 바로, 바로의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 열 가지의 신들 하나하나가, 열 가지의 모습 재앙 하나하나가 바로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하나하나 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탈출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참 따스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허겁지겁 이렇게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따뜻함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과 같이, 자녀를 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죠. 핏덩이채 쓰레기 더미에 마치 있는 그 가운데 그 피를 닦아주시는 거죠. 홍해 앞에 뒤쫓아오는 애굽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상상해볼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 우리는 커서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나아야 될지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잠을 푹 자고. 그런데 아이가 만약에 열이 나는데 아프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매니지하고 다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다가도 깨 보니까 아픈 겁니다. 계속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옆에 있고 엄마가 계속 아이에게 함께 해주면 아이는 또 새근새근, 그렇죠? 좀 있으면 자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두려워하는 백성들,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거든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여호와의 사다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시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밤새도록 상황은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렇죠?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그런데 밤새도록 내가 당연히 지금 당장 이 순간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존재들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동이 터오고, 그리고 동풍이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물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도 이미 알고 나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에 있어서의 그 물의 존재에 있어서 그 마치 창조시에 일어났던 창세기에 둘째 날에 궁창과 바다를 경계선을 가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이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집트에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신, 창조하는 그 자연 만물을 다룰 수 있는 그 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소리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제 막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 정말 따뜻하고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광야로 있어서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그 상처 많은 노예로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따뜻하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때 그 상대방이 만약에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노숙자를 이렇게 도와주고 할 때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경계를 합니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우리가 따뜻하게 다가가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의 말을 오해하거나 무시하기도 하죠. 그들이 또 무시한다고 또 우리에게 비아냥거리거나 조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언젠가 그 사랑이 닿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서 그 더울 때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밤에 추울 때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또 만나와 맥주라기를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어느 순간 지나갔을 때 그들에게 율법, 질서라는 것을 주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법 안에서의 그 질서 안에서의 그 기쁨, 그 자유를 주시면서 마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경기에서 질서에 있어서 자유가 중요하듯이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전에도 아까 전에 나눴지만 이 관계는 특별하게 어떤 질서, 사회적인 규범을 지킬 때의 안전함을 넘어서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주신 법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 약속을 맺으시는데요, 이것은 마치 결혼한 부부 사이가 성혼서약, 언약 그 서약을 하듯이 이러한 언약을 맺으시죠. 관계에 대한 언약을 맺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바로 그 관계 안에서의 언약입니다. 일계명, 잘 아는 계명이죠. 많이 저도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떠한 것도 두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였죠. 지금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는 너만 바라볼게. 이 약속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이 내용,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전체 이 내용이 바로 아모스서 3장 2절에 알다, 너희만을 알았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려고 제가 쭉 출애굽기 본문을 같이 나눈 건데요, 여기서 안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부부관계에서 부모만이 알 수 있는 그 친밀함, 내가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을 안다, 부부 안에서의 그 친밀함, 그것과 같이 그 깊은 관계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심판은 역설적으로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를 너무나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꾸준히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반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관계를 깨트린 그 배신감에 오늘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는지, 오늘 아모스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여러분, 학대, 폭력, 제가 지난 시간에 아모스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죠. 끔찍합니다. 그냥 다리로 정말 그 약자들을 짓밟는 겁니다. 자존심, 그리고 약자들이 어떠한 재판에 있어서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인가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면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미 뭉쳐있기 때문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그 모습, 그 악한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누가 지금 누구에게 드러나게 되냐면 아스돗이라고 하는 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이렇게 부족이 이렇게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여러 부족들의 이렇게 집합체이잖아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라는 이미 심판받는 정말 악한 나라입니다. 어떤 걸로 악했나요?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에돔 족속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에 있어서 그 심리를 또 그 형편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하고 있냐면 그 학대하고 폭력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조금은 낫다고 생각했던 여호와 율법을 좀 안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동일한 모습을 아스돗이 볼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스돗, 아스돗이라는 이 단어라고 하는 아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쇼드라고 하는 폭행, 폭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하죠. 비슷한 언어의 그 발음하는 그 단어들을 붙여서 너희들 지금 진짜 잘못하고 있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거울로 내가 보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3장 12절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무엇인가 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면 그대로 완전히는 멸망시키지 않나? 아닙니다. 완전히 비판적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여러분 귀 조각, 양의 두 다리 생명체가 있는 겁니까? 그것만 건짐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너희들 그렇게 만만하게 두렵지 않게 나에게 대했던 그대로 너희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자에게 있었던 것들 너희가 그대로 당할 거야. 그 다음 구절에 있죠. 1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짓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상한은 그 당시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집트, 무역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왕의 대로, 무역의 대로에 있는 그러한 아모리 족속, 이러한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고 또 그 가운데에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그 지나가던 길 가운데에 그들이 불법적으로 또 취했던, 더 많은 것들을 취했던 가운데 얻어졌던 게 바로 그걸로 지었던 것이 겨울궁과 여름궁이죠. 얼마나 많은 약자들이 동원되고 얼마나 많은 뒤에서의 그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잘 알고 있죠.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그 노예들을 부림으로써 그 죽음 가운데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렇게 노예로 부렸던 그런 애굽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대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심판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피해자였던 그렇게 노예로서 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가해자가 돼서 똑같이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심판자와 다르게 오늘 아모스에서 나오는 심판자의 하나님의 모습은 조금 확연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패턴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또 언어적인 유의 딱 말을 들었을 때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또 반복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감정적인 화가 나서 그냥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절규 그 슬픔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3절부터 8절에 제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이 사자의 모습 그 모습에서는 여러분 그 울부짖음 단순히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효 가운데의 울부짖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그 가운데의 말씀이 나오죠. 1절 들으라 13절에 듣고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꼭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더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속적인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마비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을까요? 하나님 누구신지 누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 자체가 선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부러 듣지 않는 거죠.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합리화하면서 듣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득권, 내가 놓고 싶지 않는 것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가운데 반응해야 됨을 내가 누구보다 많이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부자 청년에게는 부귀였을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시간이었을, 돈만큼 중요한 게 이 시대는 시간이니까 시간이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득권, 이것을 놓는 순간 어느 순간 회복되지 못하고 내 있는 그러한 추악함, 수치감이 드러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은 열심히 소리치며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고 계시지만 그것들이 들리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근데요, 100번 물러서 그들을 이해할 수도, 조금 한번 이해해 본다면 여러분, 그들은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대부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군가에 있어서 강대국에서 항상 위축되고 뭔가 없이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랜만에 그들이 길을 탁 피고 살아가는 거죠. 주변에 있는 애굽에 있는 왕조가 이제 바뀌는 시기여서 내부 안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전쟁하고 긴장할 필요가 이렇게 덜해진 겁니다. 위에 있는 아수르, 아직은 이렇게 사자로 말하면 새끼 사자예요. 나중에 나훔, 스바냐 이 서에 나오기 전이고, 이 아모스 자체는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게 선지서 중에 가장 첫 번째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보다 앞선 선지서예요. 선지서 전체에서 앞선 선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대국의 나라들도 이제 아직은 길을 이렇게 펴지 못하는 새끼 호랑이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기 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조금은 좀 형식적으로,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배하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도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을 해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델에서 원래는 남유다인 저 얌유다 경쟁국가였고 형제국가이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는 이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에 있는 또 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11조도 내요. 다음 이제 본문에 나오겠지만 제사마다 꼬박꼬박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내 모습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브레이크 없이 계속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선지자 학교 출신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데 어떠한 신학교 출신도 아닌 거죠. 그런데 등장했던 한 인물이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회개하는 순간 기득권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딱 보아하니까 이 기득권은 지켜야겠고, 보니까 어떤 권위도 없어 보여요. 어떤 출신이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그 가운데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거죠. 3장 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의 출신이 어떠함에 있어서가 아니라 만군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지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니까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3, 4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영적인 착각의 모습들은 사실 아모스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시대,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사라고 하는 뜻은 재판관, 심판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잘 알고 있죠. 기드온, 뭐 삼손 이런 영웅들이 등장하죠.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그분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순간에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사사가 돼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고 통치자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또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강대국들을 이렇게 통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돌이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 이제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내가 지금 고통받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사사를 기다리고 하는 모습들을 이 사사기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게 되죠. 그리고 17장 이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는 자기의 소견대로, 예전 이제 개역개정의 성경은 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사사를 세우고 또 통치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흘려들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나요? 초보 운전일 때에는 운전대를 꽉 잡고 두 손을 꽉 잡고 전방 딱 주시하면서 이렇게 운전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운전이 편해지고 신호의 패턴들도 이제 내가 알게 되면 신호등 안 보죠. 그렇죠? 옆에 있는 과자 이렇게 한번, 그렇죠? 햄버거 하나 이렇게, 그렇죠? 한번 그러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는 사사 시대에 반복되는 그 안에서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700년 뒤인 아모스의 모습 때, 그렇죠? 애굽에서의 출애굽 뒤에 700년 뒤에 이 아모스가 똑같이 했다면 이 아모스의 700년 뒤에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똑같은 모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당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기득권자 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구약의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마태복음 23장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오해가 다 벗겨질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의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무덤이 다 썩어 있는데 회, 시멘트 같은 걸 이렇게 덮는 거죠. 빤딱빤딱하게, 그렇죠? 햇빛을 받으면 막 빛이 나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화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비슷한 동일한 마음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여러분, 예수님의 경고의 소리에도 이 뒤에 나오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몇 번이더냐? 몇 번이더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운데 여러분 절규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경고의 소리, 놓치는 것들, 여러분 이 기득권, 무엇인가 내가 잡고 놓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권세, 그 능력에 두려워하는 것,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와서 여러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 자리에 왔을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의 메시지가 더 전해져야 될 텐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아마 어떤 분들은 주보를 보고 오늘은 스킵하고 건너뛰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요 근래의 모습, 제 모습을 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비춰주시는데요. 기도 제목이 마구마구, 좀 좋게 표현하면 기도 제목이 마구마구 이제 있게 되죠. 하루하루 걸으면서 참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보다 참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저희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 좀 사역적인,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요. 사역의 모습에 있어서 어느 순간 제 안에 익숙함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제가 2018년 10월 19일 날 제가 여기 처음 부임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만 6년을 이제 채운 거죠. 제 모습을 솔직하게 보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고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 그렇게 그 간절함이 사라져 있는 제 모습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제가 생각하며 치열하게 분투했던 그 모습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장면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없어지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익숙해져가는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제 모습 가운데 축복보다 그 은혜가 사라져 있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내가 분별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향해야 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텁텁한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너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오늘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은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그것, 깨달을 수 없는 그것을 오늘 찬양에도 우리가 계속 고백했지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 하나님 가운데 그동안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행하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셔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신다. 그것들을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말씀, 지난 수요예배 본문이었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갈망이죠.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대로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지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주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또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싶으시죠? 사람이 참 감사한 게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 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가 놓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또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잃어버리는 것이 첫사랑, 하나님에 대한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 다시 힘쓰려고 막 애쓴다고 이렇게 찾아지나요? 그렇게 애쓴다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여러분 저의 경우에는 아니더라고요. 이미 높아져 있는 마음을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홍해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역설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듯이 다시금 세밀한 음성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진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한 주 하나님의 마음, 말씀 가운데 더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들려지고 그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